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절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의 열심을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 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옆 사람에게 수고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다들 못 앉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 자리를 안쪽으로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죠? 한 명은 말했다. 별, 맞아요. 그럼 목사님 질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별은 동방박사들 눈에만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보였을까요? 오호, 맞아요. 그러면 왜 동방박사들만 그 별 앞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뵈러 가고 다른 사람들은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이건 아이들이 대답하기가 좀 힘들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별이 동방박사들에게만 보였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온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에게도 그 별은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자기 욕심에만 함몰되어 살아갔기에 같은 별을 보고도 반응하는 태도와 행동이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별을 따라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별을 따라 나왔어요? 와우. 혹시 오늘 과자를 준다, 과자라는 별, 혹은 뭐 공연이라는 별, 아니면 교회에서 오늘 고기를 준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두신 별 맞습니다. 동방박사만 별에 인도되어져서 예수님을 뵈러 오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된 것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네, 끊임없이 여러 가지 별을 보내어주시고 그 별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덕분에 주님을 뵙게 되고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오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약간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아까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오, 웃자노. 목사님이 해야 될 이야기를 벌써 손망이가 이야기를 해버렸네. 저는 어릴 때 이 동방박사가 나오는 본문을 보면 항상 동방박사가 주인공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를 흔히 지혜자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어떤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동방박사를 흔히 요즘 성경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페르시아 쪽에서 별을 보고 연구해서 점성술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멀리 팔레스타인 땅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지금 말하는 뭐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당시 박사나 점성술가라는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그냥 흔히 말하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나라의 정책을 주관하던, 그러니까 여기 정부 일을 아마 했던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헤롯이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을 강제하거나 제지하지 못하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열심을 높이려고 기록해두었을까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지혜로웠고 순종한 건 사실이지만 지혜롭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순종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본문의 주인공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죄로 소망이 끊어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별을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동방박사는 실은 반대로 보셔야 돼요. 동방박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 그죠?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이방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레위기에는 이 사람들의 직업을 이제 점성술가라고 하는데, 레위기 뭐라고 하죠? 점성술가는 성경에서 가장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로 부정한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별이 보여진 겁니다. 그들뿐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인인 우리, 죄로 인해서 도무지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끌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흔히 묻는 안부 인사를 하잖아요. 권사님 건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권사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되어서 인생이 서산을 넘어설 때가 되니 그냥 하루하루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건강을 물었는데 권사님은 자기 인생을 저물어가는 회에 비유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우리 모두는 서산으로 저물어가는, 잠시 후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 병원에 네 분의 환자가 같이 있었는데 제 앞에 분은 91세가 되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셨고 나머지 두 분은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남자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병을 안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원한 첫날 밤에 이분이 자기가 죽음 앞으로 가고 있다는 이걸 인정을 도저히 못 하시겠는가 봐요.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울고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와 반면에 91세 되는 은퇴하신 목사님은 평안하게 자신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 환경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이제까지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뭘 의지할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분 이외에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잖아요. 의학과 과학과 오늘 정치체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체계를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교육이 많아지면 전쟁이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쟁이 지금 해를 넘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죄 아래에서 그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음을 향해 달리는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날, 주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알리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감사주일로 지키거든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탄생 앞에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헤롯 왕처럼, 오늘 본문에는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소동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멀리하기 위한 소동이거든요. 진리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빛이 비추어짐으로 자신들의 더러움과 추함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이 드러나서 하나님,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소망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의 빛이 보여지는 게 싫어서 오히려 그 빛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어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은 한 번만 떴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탕이라는 별 때문에 교회를 처음 발 디뎠거든요. 교회에서 사탕 준다고 해서 친구들 따라 나온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한 번에 안 깨달아지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다른 여러 가지 별들을 내 인생 앞에 두셔서 제 수준에 맞는 그 별들을 통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때론 그게 친구였고 뭐 더 어릴 땐 사탕이었지만 또 어느 시절이 지나자 뭐 그게 축구가 되었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되었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소망 없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별이 되었기도 하고요. 그런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별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세요? 오늘은 어느 별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수준에 맞게 여러 가지 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별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헤롯 왕은 그 별을 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눈에 보일 만한 별을 보내주셔도 그 별을 따라 인도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쪼록 남은 한 해 또 새해에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보내주시는 그 별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날마다 인도되어져 그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시내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별을 보고 하나님께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 별을 띄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이 하나님께 이 아침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붙들고 또 여기까지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로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